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너무도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널싱홈에서 지내고 있는 성도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 입어 영과 육신에 강건함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배 초소를 깨끗이 샴푸하였고 영상을 위한 스크린도 교체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형제들이 있었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위해 성령의 보배를 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보배를 담고 살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도자님을 통해 말씀이 증거될 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환경의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제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창세기부터 쭉 지금 묵상하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를 들으면서 신명기를 전부 다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선택하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을 갖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길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우리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뿐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받느냐 하는 복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받는 길을 걷지 않고요 자기 중심의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만은 먹고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일곱 번 넘을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이 두 가지 길에서 생명의 길이요. 그 다음에는 넓은 길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절대로 저주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일과 사망의 길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왕 때에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보니까요.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회개자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러니까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유대왕 시대에게 마지막 왕권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연병이 생길 것이고 기근이 생길 것이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힘듭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60만이라고는 정말 천병이 60만입니다. 위에 60세 이상의 어른들과 20살 밑에 아이들까지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38년, 40년 동안의 길의 광야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가운데 오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여러분이 다윗 하면 아 그건 자기 밑에 장군을 죽인 살인자예요. 또 자기 장군의 부인을 자기가 탐해가지고 애까지 난 그런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뒤에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졌다고 해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주 적은 죄라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인죄나 그 죄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 이제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정만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가는 건 어떤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면 생명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좁고 협착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너무나 많고 우리로 하여금 살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 한글로 매일 내 삶이 쪼들리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 물건을 막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내가 사는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결단의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이치를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넓은 죄악인 죄악을 행하고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나도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예수 믿는 자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 구원의 이치가 무엇입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죽었다고는 표시까지 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 내 몸이 아무리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 몸속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주여 내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믿음을 갖는 것이 변화예요. 누구 변화? 자신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교회에서 158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분들은 몇 분 안 돼. 지금 다 지금 선교사로 다 나갔어. 어디로? 세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앞에 붙어 성이야. 성이 그리스도고 인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어떤 때에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했는데 왜 나는 생활이 이렇게 거지 같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보다도 더 못 될 것을 지금까지 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잘해서 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미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과 법도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아, 입 때문에. 그 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흥질을 하고요. 힘든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겨우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3일 길도 못 가가지고 목마려우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열 번의 재앙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 기억 못하고요. 조금만 적은 자기에게 해로운 일 있으면 그것만 내 전체에 다 들어있어서 매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느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조금 헌금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어려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푼 하나님께 내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복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서 복을 받고 들에 복을 받고 몸소생과 토지의 모든 것 막강 복을 내려줍니다. 광주리 반 떡 반죽 그릇복 다 복을 준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세상으로 뒤돌아간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거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세상껏 섬기면은 마귀 권세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아니 그 순간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순간이야 순간. 1초. 교통사고도 1초더라고요. 예. 앞에서 가는데 빽 서요. 그래서 저도 빽 섰더니 뒤에서 봐서 꽝 하고 뒤에 받는 거예요. 1초. 그런데 정신 나가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뒷사람은 후려해서 가버렸어. 행방불명돼 버렸어.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저주가 뭐예요? 연병과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지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야. 구약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본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은. 그 다음에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살려고.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저주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알라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에도 그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불변합니다. 신이라고 하면은 전지하고 전능한 게, 그 다음에요, 편재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 다섯 가지를 소유한 것이 신입니다. 성령도 그런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공중 함께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두 가지 길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심판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잘 사는 사람, 생명의 부활한 사람들을 다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안다 오면 오늘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이미 받으신 분이란 말이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좁은 길로 선택을 하셔서 참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만은 그 길을 달려가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 들림을 받게 된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의인화되다.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의인이 된 자는 그 삶은 영화까지 그 삶을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과 함께 뭉쳐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어둠의 캄캄한 길로 갈 때 빛이 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항상 우리 길이 환히 길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면서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빛을 받아서 빛을 지금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해주기만 바라고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생명이심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를 붙이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랍니다.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어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라고는 것은 오늘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느 우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 줄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헐헐 단신으로 자기 부인과 조카와 같이 온 것뿐이에요. 뭐 나올 때는 그 아버지까지 같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11장 마지막입니다. 205세로 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래가지고 거부가 된 거 아니요? 자기 부인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열심히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인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첫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디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성도님, 네, 내리세요. 다 묵상하신다고 하시네. 예.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일수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설 것이요 너희 열조에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 여기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 뭘 지키라고요? 저는 지키라고 밖에는 귀에 안 들려.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려고 노력, 다 지킬 순 없어요. 따라가려고 마음만 딱 열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고 있는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좁은 길은 어떠고요? 하나님이 좁은 길에 대해서 쭉 설명했으니까요. 우리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열고 컴퓨터 열고 한번 보십시오. 예. kchurchofchrist.com 거기가 저희 웹페이지입니다. 거기 들어가 설교해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한 거 이미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길이란 교통수단의 종류, 용도,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해집니다. 아무리 다양한 종류 길이라도 그 목적이 단 하나밖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에는 두 가지 길이 들려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눈 감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아도 괜찮죠. 그러나 이제 그날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택이 어려운 것은 이 길들이 외형과 마지막 도착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라고 멸망의 길이니까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화롭고 멋있게 보여서 사람들이 그곳은 넓은 길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길 선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겉모양만 따라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란 단 한 번뿐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것,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기뻐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라. 저는 어느 분이 저에게 보내준 걸 자꾸 막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합니다. 한 얘기 왜 또 하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으니까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암에 걸려서 가서 죽겠다고 갔는데 6개월 지나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감사만 했다고 다. 지금까지 정말 거창하게 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갔단 말입니다. 다 놓고 갔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답니다. 아 그랬더니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암 근원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기쁘지 않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하게 1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급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다음에 그를 찾으면은 상급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는 마음이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 마음 옛날에는 마음이 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처음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아 그건 그거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 내가 창피하지 조금 감해주고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서 나중에 결국 맺은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처음 뜻대로 생각한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은 썩어진 씨로 여러분이 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씨가 심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가 싹시 나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쭉해서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길은 성도님은 어떤 길을 가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복받는 길입니까? 저주받는 길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광야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니까 그 애굽 감독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숨겼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야 누가 너를 어제 이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대장으로 우리의 감독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자기 백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자기 백성이 죽인 거잖아요. 제사장이 죽인 거라고요. 삼손도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내줘가지고 죽이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에 모두가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사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가 사탄이나 내가 사탄이나 내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바울은 영화의 길을 버리고 고상의 길, 고, 하이, 상, 하이, 어보브 하이. 얼마나 높아요. 고상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길을 주님 위에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만져 있네 주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구신 눈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